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The Book of Acts, Chapter 10, Verse 9 through 23.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욥바 두 형제도 함께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최복희 자매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때가 급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많은 일꾼을 찾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 심령에 아버지 나를 고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사는 아버지 그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에게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지는 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주시는 능력의 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히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 주님 종에게 주님의 능력으로만 입혀주셔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옛날에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조엘 바크라고 주로 유명한 기업체들 다니면서 한 번씩 연설하고 엄청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쓴 책이 Future Edge, 미래 Edge 뭐라 그럴까요? 첨단 Discovering the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하는 책입니다. 그때 1992년에 나왔으니까 이 양반이 이 책을 쓰자마자 저희가 교재로 사서 읽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미리 감을 잡아서 아주 유연하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필요하면 완전히 정반대로 바꾸어서라도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사람이 서바이브하고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들, 왜 기업체들이 성공을 못하고 쓰러지느냐. 과거에 아주 쟁쟁했던 회사들이 쓰러집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자신의 상식을 고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상식이 있다고, 그걸 고집합니다. 꼭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답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고집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심지어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고수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오늘 소위 베드로라는 사람 아주 비슷합니다.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우리가 번역해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말하지만 저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사고방식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사역 보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님에게서 이 패러다임 쉬프트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유대교의 지금까지도 라바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사람들은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첫째가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집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삶의 최우선순위 세 번째는 성전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들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너희가 핏줄로 따질 게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 유대인이라고 완전히 이 사람들의 그 선민의식을 깨뜨립니다. 사고의 방향을 완전히 확 전환해 버린다. 근본이 뭐냐? 두 번째는 율법 중에서 안식일과 결례를 유대인들의 생명처럼 느끼는데 안식일이 예수님은 안식일만 찾아가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식일 찾아가셔서 안식일날 유별나게 모든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완전히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그런 거 율법을 너희들이 그런 결례를 지키는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은 못 찾고 그 율법만 고집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다. 사고를 바꾸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과 이런 결례를 주는 것이 인간을 속박 속에서 풀어주기 위한 건데 너희들은 자꾸 안식일에 인간을 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결례 유대인들은 음식 먹는 거 참 따집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 어떤 짐승은 부정한 그래서 코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다 코셔 그래서 코셔 아닌 건 안 먹습니다. 진짜 유대인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진짜 정결하려면 너희 심령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지리라고 예언하시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이제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선민의식과 율법과 성전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이 교육을 쭉 받았다고 3년을 그래서 들을 적에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잘 들었는데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온유하십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성령께서 임한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참 온유하세요. 성령은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야 이놈 가라면 갈 것이지 몽둥이로 그냥 후치시지 않고 참 끈기 있으시게 교육을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다 준비하시고 이제 베드로 배고플 때쯤 돼서 기도할 적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하늘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생각해 보시오. 이게 아마 노아의 방주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노아의 방주에도 온갖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거기 있는 거라고. 어마어마한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는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이거는 땅에 기는 어디 뭐 지네도 있고 막 벌레도 있고 이게 도대체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방도 있고 나비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뭐 까마귀도 있고 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보자기 위에 있는 게 이게 엄청나게 복잡했다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전부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것들이 부정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실은 그 저주를 이미 푸셨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눈에는 이것들이 다 정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 이미 다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의 눈에는 이것들이 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죄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이나. 그러고서 그릇이 하늘로 싹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내가 배가 안만 고파도 하나님 내 율법에 이 결례 지키는 사람인데 그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1단계 교육입니다. 계시를 하시는데 1단계 계시가 그렇게 세 번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2단계 계시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서 이게 뭔 뜻인고 상당히 곳에 의심하더니 해놨더니 그 조금 번역이 못합니다. wondering이 좋습니다. 영어에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뭘까 하고 곰곰이 지금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자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교육 성령의 교육이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암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 이게 웬 아님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말이에요. 온갖 짐승들 그렇게 내 먹으라 그래 놓고 이게 지금 뭔 뜻인지 알쏭달쏭한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찾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보세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되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고넬료에게 거룩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오셨던 게 아니고 고넬료에게도 갔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갔네. 아이고 이게 지금 기절을 하게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교육을 받고서 이제 그 계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서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 고집은 세기는 엄청나게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지람 듣고 나면은 다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욕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고 뭐 우악스럽고 그냥 고집만 세고 그런 사람 같은데 참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는데 욕과 두어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 보낸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는 이 걸음이 이것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봐서는 이거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배반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그 초청을 간다는 이 사실이 당시에는 경천동지라고는 조금 못한데 엄청나게 지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면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공경에 처할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데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후에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 3단계 세 번째 계시 확실하게 이제 성령께서 왜 그러셨는 줄 감을 잡게 되는 게 이제 바로 고넬료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가 듣습니다. 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자,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유대인만 그것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율법의 결례를 지키는 일과 연관해서 이 선민의식을 같이 연결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 분의 교육, 그것도 3단계 교육을 통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말씀하시는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헐어주셨네.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유대인, 이방인 이 모든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헐어주셔서 인간들 사이에 차별이 없게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동등하게 서 있습니다. 단지 기회도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한 가지로 판단하시지 결코 출신이 어디냐, 신분이 무엇이냐, 인종이 무엇이냐, 남녀, 빈부, 귀천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예수님이 그 몸에 그 죄의 싹신 사망을 못박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끼리 화평하고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꼭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들, 자신의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지하는 그 사고, 나 중심의 사고, 바로 이것들이 베드로뿐이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가장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화평의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 우리 삶 속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들 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인간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상식의 뿌리를 한번 깊이 파보세요. 진실이 몇 가지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믿음의 사고는 이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뢰하는 초자연적 사고, 초상식적 사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처음부터 단념하고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적에 홍해가 시퍼런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바로도 그랬고 모세 외 모든 백성들이 안 된다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바로도 너희들 도망가봤자 이제 곡에서 50부 100부다.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고를 허락하셔서, 모세야, 내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고 내 발을 내디드라. 바다 속으로 발을 내디뎌요. 이건 미쳤지요? 뒤에 백성들이 타 있는데, 아니 이게 발 디뎠는데 물이 안 갈라지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은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바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정식으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태까지 8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뭐 인간적인 상식을 완전히 버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나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상식을 버리고 발자국을 내 디딜 쪽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푸른 이 홍해 바닷물이 벽을 이루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제 그 때가 겨울이라 당시 우기라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서 지금 요단강이 그냥 설탕물이 펄펄 넘치고 무시무시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서움과 온갖 부정적인 안 된다는 사고를 버리고 발을 디뎌야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함,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이 땅의 모든 상식이나 자연적인 법칙이 완전히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고입니다. 믿는 자는 이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비겁하고 연약한 자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서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순간부터 기드온이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강한 용사,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누구나 다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원동력,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것들에게 성령이 이것들을 품고서 진동할 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주 만물이 완전히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고. 상식을 초월하고 믿음의 사고로 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통. 인간적인 전통.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죽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뿐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내에 율법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체면치레 잘하는 사람들, 눈으로 드러나게 잘하는 사람들, 십일조 내고 교회 주보 보면은 십일조 누구 딱 적혀 있습니다. 주일 성수, 금연, 금주,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그럼 잘 믿는 사람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삶 속에서 얼마나 실제로 실천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잘 믿는 군사인데 밖에 나가면 사기꾼이에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역자는 항상 힘들고 짐 빠지고 가난해야 된다. 아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사업하다가 목회한 사람들 돈 좀 있으면은 그거 요거도 먹습니다. 아무 죄 없이 요거도 먹어요. 목회자들은 자기 시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남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고 때로는 쉬어야 되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초인이라 해야 돼. 이건 초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인간적인 면이 보이면은 시험 받고 아이고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교회 건물이 꼭 번쩍번쩍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 건물이 있는지 나중에 이 원인이 뭔지 잘 몰라. 저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 책 쓴 거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 얼마나 큰 거 몇 개 지었다는 게 자랑이에요. 나는 목회하면서 건물을 세 번이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 건물 지어서 바친 거는 좋은데 그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민교회에서 특히 지금 큰 문제가 건물 해가지고 교인들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로 다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건물 짓는 게 구약적인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기도도 성전 건축 때문에 하고 전부 성전 건축이요. 그래서 성전을 일단 딱 사고 나면은 그 모기지 묶여가지고서 성교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디 거부터 빼는지 알아요? 성교 헌금 배정했던 것부터 빼서 건축 헌금에 충당한다고. 주일학교 애들 배정했던 거 그거 만만한 게 그거예요. 딱 빼갖고 건축 헌금에 배정합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을 건물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교회 눈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큰 건물 지어서 목에 힘은 탁 주는데 실제 사역은 내용은 보면은 형편없어요. 전통 교회 프로그램이 꼭 주일학교는 이렇게 돼야 되고 새벽기도를 꼭 해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해야 된다. 그것도 목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고정사고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은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에 설교합니까? 수요일날 설교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또 그 성경 공부 가서 인도합니다. 언제 준비해요? 제가 해보니까 주에 한 번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설교를 해요? Impossible.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실제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빈 껍질만 남아서 빈 껍질이 앵앵거리는 그것을 설교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 세 번째는 나 중심의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exclusivity, 나만, 내 교회만, 우리 백성만, 우리 교단만,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이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과거에 어디 회의를 하는데, 그 단체에 이제 제일 윗사람을 뽑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계속 웃자리를 하던 사람인데, 이걸 매년 선거에서 갈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얼굴을 다시 쳐다봤다고, 이 사람이 돌았나? 왜 지가 그건 꼭 해야 돼? 교회를 평생 다니고 아주 자기는 아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입술로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 남을 적에 성경 읽고 그랬더니 몇 년만 지나봐 그거 별 거 아니야 시들어질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잘 믿는 사람은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런 사람이 되는 모양. 나는 축복만 받아야 된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축복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축복만 받아야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왜 꼭 나한테는 안 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 설교할 적에 박완서 여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남편 잃고 자식 10%는 자식 죽고 나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냐고 발악하고 몸부림쳤는데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작은 고난만 와도 쓰러지는 이유가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 너무 나중심에 사고만 한다. 왜 이 질병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왜 나한테는 꼭 축복만 있어야 되느냐? 남들에게도 이런 질병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남들도 죽고 있다고. 병원에 가면은 암으로 시퍼렇게 젊은 사람이 지금도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굳이 기수인데 나한테는 그게 안 와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거기 오면은 몸부림쳐요. 남의 일일 적에는 아이고 뭐 안 됐네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사고를 이럴 수가 있나 해서 그럴 수도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됨을 저해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바로 나 중심의 사고에서 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차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차별이 심합니다. 인종차별. 미국 와서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 받는다고 불평하는데 자신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을 차별하고 흑인을 차별하고 스페니쉬를 차별하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 같은 동양인들도 차이니스 중국 사람 무섭게 한다고. 인종차별. 빈부. 조금 더 물고 가면은 아니 그때부터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 돈 좀 있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빈부의 차별. 가난한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귀천.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미국 와서 참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소위 한국에 유명한 고등학교 많잖아요. 대학은 그래도 좋나. 고등학교 지가 어디 나온 거 가지고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거 못 버려요. 우리는 그래도 시골 출신이라 뭐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옛날 경기, 이화, 뭐 경복, 서울, 아니 그거 가지고서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엉성한 데 나온 사람은 우습게 본다고 지금도. 차별, 남녀 차별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직도 이거 못 깨뜨리는 게 남녀의 차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성은 달라요. 그래서 동등하지만은 우리의 펑션이 다릅니다. 펑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녀는 동등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hildren are same too. 한국 사람들 나이 좀 먹으면 말이에요. 노인이라고 대접받으려고 그래. 물론 젊은이는 노인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좋은 양속, 아주 좋은 풍속이요. 그러나 나이 좀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도 문제 되는 사람들, 시험 넣는 사람 어떤지 아세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서 대접 안 해준다고 가서 찝쩍거리네. 그러니 대접 받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대접을 하지 않고 동량을 줍니다.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이런 할머니들인데도 절대 쉬지 않습니다. 뭐 음식할 일 있으면 부엌에 쫓아가서 음식 먼저 두드리고 그런 분들 자기 것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안 늙어요. 연세가 80이 넘어도 젊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젊은입니다. 직분의 차이. 교회에서 장로다, 집사다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계급처럼 돼가지고서 군림하려고 그러는 그 모습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아이고 이게 회의에서 지가 나한테 감히 맞서?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이것 버리지 않는 한은 진짜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연약한 자를 정죄하는 문제. 교회에서 믿음이 아직 약하고 초신자라서 연약한 자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불편해서 연약한 자가 있고 금전적으로 가난해서 연약한 자가 있고 여러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납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정죄하기 전에 용납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한 가지. 기도할 적에도 제가 시험 받습니다. 어떨 적에는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축복 주세요. 그런데 축복을 진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나누어주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경쟁의식. 대천덕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하실 적에 순복음교회에서 들을 때 제가 아주 감탄했죠. 한번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각국마다 지역적인 테리토리얼 스피릿, 나쁜 이 디몬이 있는데 한국에는 디몬 of competition, 경쟁하는 귀신이 있어갖고 교회도 경쟁해서 그냥 서로 발전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건물 짓고 북적북적 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어요. 갈라지게 하는 것, 경쟁하는 것, 마귀의 영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헌금도 막 바치고 하는데 가면 그 속에 demon of competition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진짜 승리는 뭔지 아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적에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축복의 삶으로 바뀝니다. 내가 설사 지금 이 시간 조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만 축복받아야 된다는 이 사고 버릴 적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못 바꾸는 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못해요.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패러다임 쉬프트, 사고방식을 전환시켰듯이 이 순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전통,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라고 하시면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나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total thought, 전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서 이제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을 볼 줄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몸부림치면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마옵소서 근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설사 내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내 육신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든 근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처럼 하늘에서 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고를 하게 하고 시푸른 바다가 내 주위에 벽을 이루어서 무시무시한 가운데를 하나님의 임재함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한 사고 하나님 중심의 이 사고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는 이 말씀 가지고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부족한 종의 아버지 고집스러운 사고 나 중심의 사고 아버지 바꾸어 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동일한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고 경쟁하는 자가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비한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장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